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종족 보존을 위한 최소 개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한 종이 생존하고 번성할 때에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인간이 많은 영역을 침범하여 자연이 파괴되고 동물이 멸종하는 일이 많은 요즘 시대에 빈번하게 이야기되는 주제입니다. 이번에 호주 산불로 인해서 코알라나 캥거루도 멸종 위기에 몰렸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동물들도 있지만 멸종을 막기 위한 최소 개체수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곰은 8마리 정도가 종족 보존을 위한 최소 개체수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성비를 감안하지 않고 세면 최소 65명 정도는 있어야 종족이 보존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세대만 넘어가도 유전적으로 너무 가까워져서 유전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적은 숫자라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아이가 거듭거듭 태어나는 엄청난 행운이 있어야만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의 말씀은 노아의 홍수 후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8명 정도입니다. 종족 개체수의 상황에서 보자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복은 필수적입니다. 유산과 난산,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데 걸림이 될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조금씩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부부들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9장 1절에서 기록된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시작 때의 복과 같습니다. 7절에서도 한번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생존력과 확장성이 떨어지는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19절 말씀에서 노아의 세 아들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 노아의 가족들 위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박하게 알게 됩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은 갱신된 축복과 무지개로 보여진 갱신된 언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포도 농사를 손수 짓습니다. 지은 소작물로 포도주도 만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했던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듭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을 아들 함이 가장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서 일어난 상황을 알고 함의 아들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기회가 허무하게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뭔가 더 조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니고 금세 새로운 균열이 생겼습니다. 노아는 왜 일로 함을 저주하게 되었을까요? 부모 자식 관계를 생각해 볼때 너무 과한 반응은 아닐까요? 왜이 일이 이렇게까지 함의 죄가 되었을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함이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무심결에 벗은 아비의 하체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는 잘못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서 옷을 벗은 노아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함의 행동을 보면 그 길로 바로 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다는 사실을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함의 행동만 보면 별것 아닌데 형제들의 반응과 비교해 보면 함의 다른 점이 드러납니다. 이야기를 들은 샘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 아비의 하체를 가져간 옷으로 덮어주었고 나올 때까지도 얼굴을 돌이켜 아비의 하체를 의도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함의 행동도 보는 것과 관련되었고 형제들의 행동도 보는 것과 관련되었습니다. 다른 점은 뭡니까? 나중에 들어간 두 형제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그 실수를 다룰 때에 아버지에 대한 마땅한 존경심과 예의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체를 절대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체는 생식기가 있는 부분이기에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명을 대변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리고 지켜질 때에는 존중하지만 드러내고 함부로 사용될 때에는 인격의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노예를 다룰 때에 그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벌거벗기고 알몸으로 대중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아의 하체는 노아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하체는 아버지의 인격과 존엄성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 된 영광과 권위를 위해서 반드시 가려지고 지켜줘야 될 상징이었습니다. 형제들과 비교해서 볼 때에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다루면서 여전히 유지해야 될 존경과 예의를 갖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버지의 권위와 영광을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하체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처럼 당장의 고개를 돌리고 뒷걸음치고 나와서 다시 옷을 들고 들어가 수치를 가리는 방식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실수를 전하였습니다. 형제들에게 고해서 아버지의 실수를 온 동네가 알도록 만듭니다. 우연히 아버지의 허물을 봤으면 동네방네 떠들 것이 아니라 혼자서 조용히 듣는 것이 아들 된 도리일 것입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자 남의 옷이 덮여져 있는 것을 보고는 그 경위를 물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함을 통해 알게 된 것과 자신들이 덮어주었노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이루어진 경과는 자세히 알수 없지만 노아의 반응으로 볼 때에 함이 이미 성격을 알고 있고 그의 행한 일에 대해서 한 번에 파악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징벌적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함의 행동은 아담이 하와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허물을 들춰내던 것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당신이 제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인류가 저지른 첫 번째 죄악은 주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저지른 첫 번째 죄악은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고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입니다만 아담이 제가 다 잘못한 일입니다. 제가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제가 판단 잘못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들이 부모가 두려워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모습을 좋게 받아들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객관적 고발이므로 그 아이가 잘하였다고 칭찬하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먼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고 싶어 하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의 이런 반응에서 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여자의 허물을 고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똑같은 징벌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함은 아비의 실수를 보고서 덮어 사랑과 존경을 나타낸 사람이 아니라 아비의 허물을 거듭 말하여 형제들 사이에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가족 간의 간극을 만드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개인적인 만남에서 서로의 실수나 허물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까요? 아비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실수와 허물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거듭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서먹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이간질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나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친근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경계심을 갖고 사람을 만나게 만든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극을 만드는 이간적 행위를 행한 것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성숙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성숙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관계에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 실수하는 존재인 줄 알고 이해합니다. 나도 너도 실수하는 사람이기에 정죄함을 멈추고 실수를 실수로 대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수는 물론이고 남의 실수도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완전하지 못할지언정 실수를 사랑으로 다룰 줄 아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들추고 거듭 말하여 사람들 사이에 흠을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침묵으로 실수를 다루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것이 무색하리만큼 사람은 금세 부정적인 일을 반복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안목이 그런 우리를 보완합니다. 특별히 영적 질서에 대해서 늘 의식하고 존중의 태도로 대해야 됩니다. 사람은 때로 실수하더라도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공동체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성숙함 없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지향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이 편안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벼운 입술의 비판보다 심지 깊은 안목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훈련합시다. 실수를 사랑으로 다룰 줄 아는 이가 늘어날 때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의 실수는 감추어지길 바라지만 남의 실수는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거듭 이야기하며 재미삼기 일쑤입니다. 우리의 미숙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월 지나갈수록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과 실수를 대하는 방식이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말을 제어할 줄 알고 서로의 명예를 지켜줄 줄 알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실수의 순간에도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가벼운 성정을 다스려 주시되 악한 것과 실수를 구별하는 분별력을 주시고 나의 실수에는 정직함으로 남의 실수에는 관대함으로 대할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숙을 통해 하나님 나라 같은 교회를 일구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